VOA 세계뉴스입니다. 호주와 중국이 21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무역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만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 기후변화, 국방과 영내 국제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개시하거나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이 의견 차이를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관계를 성장시키고 양국의 국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과 호주는 역사적 불만과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으며 상호 필요로 하는 동반자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노력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미국과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며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수많은 양자회담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뒤 몇 시간의 일정을 끝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5천 달러 안보 지원이라는 중대한 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야만적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방어하는 중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시 주석과의 회동과 양국 관리들 간 만남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 경제산업 생산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양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한 국제 문제들도 논의했다면서 회담은 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시 주석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사안의 시비곡직에 미쳐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회담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평화회담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란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20일 요르단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회담이 이란과 EU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서방 강대국들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건설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합의 당사국들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과 관련된 오해를 완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직접 접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발표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드론은 전쟁 전에 보내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20일 저녁 각 대학에 보낸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명의 서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여성의 인권 상황은 악화돼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이를 강행 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북과 함경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i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이어 우리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각도의 ICBM 시험 발사이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앞선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DPRK's prior ICBM launches, we've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어 우리가 철통 같은 안보를 확약한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방위와 억제 역량을 확실히 하는 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부과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그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을 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ut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ese provocations are dangerous. They're destabilizing.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발 중단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에 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경고에 대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9월 이후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술 핵무기용 탄도미사일, ICBM, 신형 전략무기용 고체연료 엔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실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진전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정도에 따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유류를 왜 막지 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overn thi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this sanctions reg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국제적 측면을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됐고 이는 몇 년 전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 모두가 각각의 결의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안보리 두 개 이사국이 스스로 한 약속, 즉 스스로 만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안타깝게도 북한의 숨쉴 공간을 주기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벌이는 다양한 연합훈련이 적들에게 억지력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잠재적 도발 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발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does demonstrate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space domain plays in the current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의 관련 발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우주 영역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그러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미한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실의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고안된 여러 능력에 대해 한국 측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as you know, Janie, we conduct a variety of exercise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on a variety of capabilities.
그러면서 이런 훈련들은 영내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영내의 잠재적인 공격자들에게 우리가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 공군이 최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20대 전체 비행을 중단한다는 전날의 결정이 잠재적으로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과의 충돌 상황에서 B-2 전략 폭격기가 출동을 못하면 미국의 대응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B-2 외에도 B-52와 F-22, F-35 등 최고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들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Now,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aircraft, whether it's B-2s, B-52s, F-22s, F-35s, these are high-tech advanced aircraft.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맞서는데 가용한 항공기와 함정, 지상군들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취약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공군 제509 폭격 비행단은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지난 10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한 이후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B-2 폭격기 20대 전체의 비행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2 전투기는 B-52H, B-1B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적국의 대공 방어망을 침투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영내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7월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잠재적인 무기 계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as you know, as a matter of policy, we're not going to comment on potential defense sales or transfers until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과 현대화 노력은 미일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보다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내년 미한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올해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중점 과제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전반기에 이상용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화의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이 내년부터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독수리 연습은 지난 1961년 시작돼 48년 동안 실시된 미한 연합전력의 대표적인 야외 기동훈련이었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감시하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20일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 개정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공격 능력, 침략 노선의 공식화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일본 대사관은 우리는 군사적 진전 상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난 담화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안보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영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영내 긴장이 불붙듯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 자산의 영내 순환 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ill cause the US and its allies to respond not only in another attempt at the UN Security Council, but likely
continuation or even escalation.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각발사로만 ICBM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각도로 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es, the North Koreans actually conduct a test that involves damage to life or property far from North Korean shores. I do believe.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 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 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북 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North Korea fired an ICBM on what is called a minimum energy trajectory, that is a trajectory that would be used.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미북 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be in a new position with respect to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we will have some very important revelations about what North Korea can and cannot do.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부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부를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Something that is large and has a very blunt shape, a blunt nose. And so when that flies, it tends to wobble and even tumble.
댄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t only becomes highly complicated if you have mass restrictions. You want to have very small warheads and lots of them on your ICBM. Like if you're building.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 재진입체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탄두 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도부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며 핵 선제 사용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상의 핵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핵 무력 정책을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danger is that either side, the U.S. and its allies or North Korea, could misinterpret actions as indicating imminent military hostility.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북한 모두 군사적 적대 행위가 임박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행동에 나섬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대응을 촉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양측 모두 핵 선제 공격 계획을 보유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증진된 핵 역량을 사용할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핵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강조할수록 스스로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re not going to sit idly by while North Korea develops an arsena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통한 선제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천명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과 파트너의 역량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핵 전략은 북한 정권을 미국과 동맹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예년 같으면 연말 결산에 집중하며 도발을 자제했던 12월인데도 올해는 노골적인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 시간표에 따라 주요 시험들을 진행하면서 연말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하고 사흘 뒤인 18일엔 같은 장소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대표적인 내부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ICBM과 정찰위성 시험과 관련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한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을 향해 20일 막말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개발 시험과 김 부부장의 담화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 연말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통상 12월은 북한이 경제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사업 총화, 즉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 북한군은 정례적인 동계훈련을 하지만 대외 도발성 행동은 자제하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미한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린 3월에서 4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중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2년차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연말에도 관련 시험을 연이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 전략무기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작년 1월 8차 대항대회 때 말했던 5대 핵심 무기체계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빼고는 상당 부분 2차 연도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즉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경우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엔진 시험도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과 관련한 활동임을 부각시키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12월 도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결속 차원의 행보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경제난 심화로 올겨울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 담화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나온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금년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내부적인 조롱이 북한 내부에 들어갔을 때 북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북한이 기술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신호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연말을 맞아 연일 올 한 해 자신들의 군사적 성과를 선전하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루어진 ICBM 화성 17형 발사에 대해 역사적 사변이자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올 연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마감하는 특별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화 시기에 핵심 무기체계 실험 등에 나서는 것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제난 속에서 그나마 국방 분야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12월 말까지로 해서 10년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단계의 이제 목표를 또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1년의 과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부분이고 팬의 분위기를 고양을 시켜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전하고 다른 동향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연말 행보에는 초조함도 배어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이런 심리가 일부 드러났다고 풀이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미, 대남 압박 차원에서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이를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이제 불안과 초조, 분노 세 가지가 모두 담겨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핵심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 대미 대남 압박을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미는 미동도 안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고 있거든요.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한 등 외부 사회에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정찰 위성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조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 같지도 않다는 등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성 요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연말에 공개한 후 이를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19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요건 관련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한 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은 재무부가 이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간 늦춰진 것입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재무부는 한국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무부가 세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 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재무부는 전기차가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배터리 구성 요건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어떤 차량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제조사들이 준비하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배터리 부품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제조사들과 한국 외교통상 관료들은 지속해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IRA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한국 전기차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국제기구 등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부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의 독자 제재 프로그램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 개정 문건을 공개하면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제재 프로그램의 특정 일반 면허 대상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수정한다며 이는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재무부는 기존 규정의 제재 면제 대상, 즉 일반 면허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 여러 기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N과 UN의 프로그램, UN기구와 더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 세계은행의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지금까지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 기구의 일반 면허를 허가함에 따라 제재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제재 면제 대상 중에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나 세계백신면역연합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포함돼 대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664호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 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 266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발의한 이 결의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 사업가나 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 대상국에 지체 없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즉각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결의 2664호에 따라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재원을 계속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막대한 재원을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주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평가 속에도 대북 지원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20일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전 주민의 46일치 쌀값에 해당한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고 대북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 사무국은 BOA의 같은 질문에 대해 즉답 대신 지난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제 직원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 상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현장 감시를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접근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기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은 20일 현재까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비용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 비용은 1억 1천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43발은 3,9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덜란드 인권기구가 자국 검찰을 상대로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사건을 재차 수사해달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이 지난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역으로 이득을 취한 자국기업 두 곳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불복한 겁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북한 노동자 강제 노역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트라다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항소장에서 네덜란드 선박회사 두 곳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이고 극심한 착취 상황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만 했는데도 선박 부품 주문을 발주했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이 착취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스트라다는 지난 2020년 네덜란드 선박회사 두 곳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면서도 북한인들이 다수 고용된 폴란드 조선소에 일감을 발주했다며 네덜란드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 혐의로 해당 회사들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그러나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선박회사들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항소건에서도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네덜란드 로펌의 바바라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20일 VOA와의 통화에서 검찰 역시 조선소에서 강제 인신 동원과 착취가 행해진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므로 선박들은 범죄로 인해 건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secutor also admitted that there was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going on at those shipyards.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는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소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의 원청 선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노동자는 북한 정권에 의해 외화벌이에 내몰렸고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씩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았던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 현지 노동자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았으며 그나마 북한 당국이 임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당시 원고였던 탈북 노동자가 이후 항소를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라스트라다와 함께 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네덜란드 선박 회사들이 더 깊이 개입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case, we say that the Dutch companies have been very involved.
네덜란드 선박 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고 폴란드 조선소는 네덜란드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협력 업체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해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잔나 호프 라스트라다 조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과 네덜란드 차원에서 노동착취 기업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램코 브레커 교수 역시 적어도 누군가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아울러 이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조명해주고 착취와 강제 노역에 대한 명백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수많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의 열악한 작업장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2022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식량 수입량은 계속 증가에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중국산 쌀 수입액이 지난달 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 종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재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1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24,573톤, 미화 174,930달러어치의 정미를 수입했습니다. 정미는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756개 품목 중 수입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크기가 다른 정미 5,599톤, 275만 5,417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쌀의 양은 3만 172톤, 금액은 1,28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중국으로부터 1,616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북한은 10월에도 미화 730만 2,500달러어치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쌀은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었습니다. 북한이 두 달 연속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상당량의 중국산 밀가루가 수입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11월 중국에서 6,596톤, 미화 238만 2,000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10월보다 약 4,000톤, 금액으론 약 150만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 종서 자료를 분석해 11월 북중 무역 총액이 1억 2,572만 달러로 10월보다 약 18%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양국 무역액이 줄어들었지만 쌀과 밀가루 등 곡물 수입량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곡물 수입을 늘린 배경은 불분명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되어온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올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 제품 약 446만 달러치입니다. 또 텅스텐 광과 그 전광 제품은 324만 달러치, 전기는 166만 달러치가 거래돼 대중 수출품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고 4위에 오른 몰디브덴 광 제품 수출액은 13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안보리가 금지하지 않은 이들 광물의 부산물과 전광 등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이 끼고 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6도,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7도, 낮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2.5m,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영하 9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영하 8도, 신일주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9도, 구성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흐린 가운데 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2도, 강계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2도, 희천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영하 7도, 용현 아침 영하 9도, 낮 영하 7도, 개성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6도, 사리원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 신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신포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 장전 아침 영하 6도, 낮 영하 1도, 평강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10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도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2도, 장진 아침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5도, 청진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낮 영하 3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영하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역시 흐립니다. 해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 낮 영하 14도, 김형권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5도, 삼지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7도가 되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는 시리아에 있는 마지막 거점인 바구주 전투에서 83명의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현지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물리적으로 칼리프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토를 잃었지만 이 조직의 이념이나 핵심 지도부가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만 명의 이슬람 국가 IS 전사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현재 감옥에 수감된 수천 명의 테러 분자들이 있으며 그들 가족 중 상당수는 수용소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안 모스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오늘날 시리아 북동부에서 우리 파트너들에 의해 억류된 5천여 명의 시리아인과 3천여 명의 이라크인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온 2천여 명의 전사를 포함해 약 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리스트 집결지인 동시에 이슬람 국가 IS를 핵심으로 재등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 IS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사들을 탈옥시키기 위해 이러한 구금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안 모스 조정관은 이슬람 국가는 감옥이 이를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슬람 국가가 테러 분자들을 탈옥시키려는 것을 막았지만 시리아에는 여러 구금시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군사력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외국인 테러 분자 수감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이안 모스 조정관은 유일한 지속적인 해결책은 각국이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재정착시키고 적절한 경우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알홀과 로지 난민촌에 거주하는 가족 중 절반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이슬람 국가의 모집과 선전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세대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들의 성공적인 본국 송환과 재정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안 모스 조정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각국이 자국민의 송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 우방국들이 테러범들을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조사, 기소, 투옥할 준비를 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개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이 됐음을 강조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짙은 녹색의 전시복장을 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로 내 마음과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적으로 첫 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이번 방미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회복력과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시 주석과의 회동과 양국 관리들 간 만남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 경제 산업 생산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한 국제 문제들도 논의했다면서 회담은 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시 주석이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은 일관되게 사안의 시비곡직에 비춰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회담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평화회담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 중국이 21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무역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만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 기후변화, 국방과 영내 국제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개시하거나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이 의견 차이를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관계를 성장시키고 양국의 국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과 호주는 역사적 불만과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으며 상호 필요를 하는 동반자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맞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노력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20일 저녁 각 대학에 보낸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명의의 서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여성의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성명에서 여성의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여성들에 대한 중등교육을 계속 차단하며 여성과 여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계속 다른 제한을 가하는 탈레반의 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이란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20일 요르단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회담이 이란과 EU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서방 강대국들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 건설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